이사야 5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우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밝히 보이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를 올바로 파악할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도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방편과 수단을 선용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실천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만약에 직원에게 최소 임금만을 주려고 하거나 혹은 퇴직연금 제도나 혹은 건강보험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무리 중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같은 열심을 교회에서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혹은 일상적으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이방 종교에 길들여지다 보니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방편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금식은 자신들의 악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고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방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행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오락을 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다투고 아랫사람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이 거짓과 위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이 무엇입니까?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인가요? 금식은 자기 부인의 표심과 동시에 그 사람이, 금식을 하는 그 사람이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금식은 빵으로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방편이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표시가 바로 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표시,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다는 표시가 다름 아닌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해야 될 정도로 자신들의 영적 실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당연히 회개하는 자세와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에 걸맞는 실제적인 경건을 실천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탄식하는 마음, 겉으로는 회개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졌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금식에 뒤따라야 될 윤리와 실천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착취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탄식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어렵고 힘든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했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 편으로 나뉠 때 양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천했던 그런 덕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일상의 삶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리고 힘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얼마나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가량이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억 명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이 수치를 듣게 될 때 사실 밥 먹는 것도 죄책감이 생길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숙자를 볼 때마다 참 나는 입을 옷도 많고 나는 거할 집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그저 돈 몇 푼 주고 돌려보냈어야 되겠는가 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중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숙자를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을 집으로 꼭 데려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뭐 때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매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1987년인지 88년인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조교로 근무하면서 SFC라고 하는 학생선교단체 협동감사일을 하게 되고 CCC 맨들과 함께 마닐라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비전 트립다운 비전 트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 선교회 소속 학생들과 SFC 맨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마닐라의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모든 쓰레기를 다 쌓아놓는 장소예요. 그래서 산이 되었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항상 거기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기가 계속 나다 보니 그곳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이에요. 거기 가서 파리가 온몸에 수십 마리 붙어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대의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주는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1985년도에 예수전도단 기초위로 사역자들이 홍역으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방주사보건소를 거기에다가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1년 후인 1986년에 홍역으로 사망한 아이가 45명이 넘었는데 1987년에는 사망신고가 18명에 그쳤고 88년에는 홍역 감염 그리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어린아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그런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금식하는 방편이에요. 이것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가. 사도 야고보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 이하는 이처럼 기뻐하는 금식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형태를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런데 9절 하반절에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하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몸짓 그리고 말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욕이 뭡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라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매정한 말로 다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하다 보면 마음이 더 열려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면 마음이 다시 굳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도움을 주다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당연히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만한 자세를 보이기가 쉽상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10절을 보시면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영혼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심정이라는 이 표현은 본래 이 단어의 원뜻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단지 물질만, 단지 음식이나 의복만 줘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드리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우리 자신을 양도하는 거죠. 이런 일과 관련해서 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자기 영혼,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양도하고 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비웃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서 언급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여기 8절에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9절과 14절에도 이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온 백성이 언약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대로 실제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할 것도 없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이 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결속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결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도 아내의 요구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게 복을 주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에 순응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하나님께 결속되어 있는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름에서 언약적 순종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언약적 순종은 공로적 행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표시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사실을 잘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단 한 사람의 나병 환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 사람만 예수님께 가서 감사했던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의도와 합당한 의도에 맞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적 순종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이방신들은 거짓신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반면에 참신이신 여호와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은 단지 천국에 가서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섭리적 경륜 가운데 일상의 삶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덟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8절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라는 시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친다라는 말은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결국 어둠의 삶이 빛으로 변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물리적인 빛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언약적 순종을 한 사람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희생과 섬김의 수고를 하는 것을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것을 기뻐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나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너무 우리 자신 안으로만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요. 대개 그렇습니다. 힘써주는 사람이 대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 선교사를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도울 만하면 도와줘야 돼 마땅한데 그분이 우리 교단 선교사입니까? 그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노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폐쇄적이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러 오거나 식사 대접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어둠이 짙게 기울어진 가정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치유가 급속하다. 육신의 회복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격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급속하게, 급속히라고 말씀했으니까 갑작스럽게 빛이 비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몸과 영혼에 활력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쌓이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을 지난 금요일 날 만나보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재정이 조금씩 더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노인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피를 채워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느라 예를 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여행도 못 가고 삶의 여유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때로 우리가 여유 있게 베풀고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더 많이 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과 뒤로 때로는 앞에 있기도 하고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뒤에 포진하기도 했죠. 불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했던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엄청난 일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의 백성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도한다.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어리고 힘들 때, 캄캄해서 도무지 어디로 행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의 영혼에 힘과 원기를 북돋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만족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더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채우신다는 것은 언제 경험합니까?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는 정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점점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도움을 받고 늘 굴어다니고 그런 입장이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참 가련하고 연약합니까? 불쌍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나사로처럼 한평생 주인의 산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상황 안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0절에서는 영적인 황폐함을 묘사할 때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물된 동산처럼 된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더 많이 공급받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혹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열심히 잘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샘물에서 샘이 항상 솟아나오는데 왜 샘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죠? 뭐가 막혀서 그렇죠. 저희가 어릴 때 요즘처럼 무슨 수도가 있나요? 간혹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물에 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썼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일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우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죠. 물을 전부 다 퍼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이물질을 걷어내고 깨끗한 돌들을 밑에 깔고 숯을 두고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뒀다가 물을 퍼내고 그러면 샘물이 솟아나오죠. 그런 다음에 물을 길어 썼습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영혼의 샘에도 적용이 돼요. 칼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로 그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친절의 샘이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59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게 되어지면 황폐 도시와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평생 이런저런 일에 어려움을 겪고 시달리는 분들의 그 영적 형편들을 세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전에는 참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자기 인생이 이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힌 그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런 역할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신자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은 점점점 쇠해지고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해집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조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그 성도님은 참 그 집사님은 참 그 목사님은 정말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누구처럼? 다비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황폐한 곳을 수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삶이 꼬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기관이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이 개입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황폐한 곳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한 곳을 허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을 언급하는가 하면 내게서 날짜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미래 후손들까지도 형통하게 되고 이런 일에 개입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복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들여야 되지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불평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경건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경건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예측하기보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칼빈주의의 신학의 특징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의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개혁신학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선을 행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심사로 선을 행하지는 않겠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견주거나 예측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칼빈주의 신자의 신앙생활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시면 금식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어서 독자 입장에서 흐름상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왜 갑자기 사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14절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금식과 연결됩니다. 6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것인지를 언급했죠. 그런 다음에 13절 이하에서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먹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언급한 것은 기뻐해야 될 안식일에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식을 따라 금욕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했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다 보니 안식일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도덕법이죠. 의식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왜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왜 논쟁이 많은가? 그 이유는 안식일에 의식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날 음식을 삶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불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걸 문자대로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키죠. 물론 마음으로 품는 음욕, 탐심 이것도 다 도둑질이고 다 간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논쟁이 되는가라고 할 때 안식일법의 의식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제가 앞서 언급드린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은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도덕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발을 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 발을 금한다는 말씀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지킬 때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워하는 날인과 동시에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가리켜 성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레위기 23장의 표현을 차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부터 8절에 성회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성회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통 안식일을 사바트라고 말을 하는데 성회라는 말은 미크라 코데시라는 말인데요. 거룩한 집회라는 뜻이에요. 미크라는 말은 어셈블리, 집회, 총회, 회합,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는 오늘날과 같은 공예배적 성격을 띈 집회였고 그래서 안식일에 뭐 했겠는가?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매주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서 그렇게 못하지만 매주일마다 과연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겠는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겠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들이 48성읍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공적 회집 장소에서 성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95편 말씀인데 시편 95편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이 말은 안식일에 특별히 시편을 불렀다는 거죠. 시편 92편을 특별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함과 그분을 기뻐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날이에요. 영혼의 장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 선택한 길이 아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좋겠다라고 여기에서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자신이 좋아 보이는 일을 행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TV 시청을 금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날이거든요. 두 번째로 오락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오락이 뭡니까? 예전에 컴퓨터 오락실 가가지고 게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날 탁구나 축구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오락이라는 이 단어가 해페츠라는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소요림다 일문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쁨의 정서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숙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날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오락은 욕심 혹은 욕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이 욕망하고 욕구하는 바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지언정 인간의 욕심, 인간의 선호도를 따라 그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무익한 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는 쓸데없는 어떤 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절에 나타납니다.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보면 이런 말이 나타나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향해 고로하게 지켜지려면 사람들은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사를 미리 정리한 후에 세상의 생업과 오락에 관한 일과 말과 생각을 그치고 온종일 거룩한 쉼을 지켜야 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공예배와 사적 예배, 가정예배죠. 사적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부득이하는 일들과 궁휼을 행하는 일에 온종일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심방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바쁜 중에 있지만 오후에 청년부 모임을 가지고 청년들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심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경우에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고 복음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단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신 말씀이 많이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주일날 조기 축구에 갔다가 예배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뭐 잠시 직원에게 바쁜 일을 맡겨놓고 예배를 드리면 괜찮습니까? 주일날 학원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등등의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목회자가 사안 하나하나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규정집을 만든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613가지의 규정기과 같은 그런 규정집이 만들어서 아 이건 하면 되는구나 이건 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정죄감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는요 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되는 일이 안식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무조건 예배드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불나면 불 끌어가야 되지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식일에 만약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예배드린 일을 그만두고 그 소를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쭉 말하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그리하면 제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8절, 9절, 14절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지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이사야서 58장은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어리석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들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을 내는 일에만 마음을 들이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공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 어떤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가?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의 그 의미와 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참된 안식에 들어간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소와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낮 예배 드렸다. 오늘 밤 예배 드렸다. 구역 모임 했습니다. 성경읽기 표대로 읽었다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과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는지 세상의 비판적 참여자로 참여해서 얼마나 세상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제 번제를 요구했는가, 내가 언제 짐승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했는가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그 제사에 걸맞는 삶의 열매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구비되지 않는 한 번질나게 드리는 그 의식적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기도했고 찬송했고 수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겉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의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착취하고 더 많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어리고 힘든 이웃사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그 사람을 업신여겼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건의 행위로 무장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왔던 이 귀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의 헌상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에 동참한 신자다운 삶의 의미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피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피를 더 많이 채우실 때마다 더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자신의 삶에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는 일에만 마음을 썼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신실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이 흩어구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